주일설교는 믿는 자들과 그들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기름부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저는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라는 표현을 사용한 의미와 그 징조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또한 이 적그리스도들을 식별할 수 있는 그들의 독특한 신앙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그 특징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한 부정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 부정의 결과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하여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그리스도들 중 일부는 교회 안에서조차 발견되어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러한 이들은 스스로 교회를 떠나게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여전히 믿는 자들을 유혹하여 그들과 함께 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들이 퍼뜨리는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즉 많은 적대적 세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서 우리를 끌어내려고 시도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이 구절들을 통해 공부한 것은 이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세상과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나타날 수 있는 적그리스도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다소 우울한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외부와 내부 모두에서 위험에 직면한 우리는 정말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들 중에 하나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택하신 성도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교리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한 결과로 얻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들에게 반드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위험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보존하시고 지켜주시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 신자들의 기름 부음, 20절과 27절의 말씀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가 만나는 첫 주요 단어는 바로 unction, 기름 부음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크리스마를 번역한 것으로 이 단어는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말인 Christ, 로 번역된 크리스토스에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어 번역들 성경들이 이 구절에 크리스마라는 단어를 기름 부음을 뜻하는 어노인팅으로 번역한 것이 놀랍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킹 제임스 성경도 오늘 본문 말씀 속 27절에서 어노인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함께 27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the anointing, 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는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기름 부음이 의미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때때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나온 단어들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 단어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단어들은 마치 일상적인 단어들인 마냥 모두가 그 의미를 알고 있고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새신자나 그 단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단어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는 것을 창피하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묻지 않고 그 의미를 모른 채 지나가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러한 단어들을 보게 된다면 그것을 반드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그 단어의 진정한 뜻을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나 오해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기름부음 또는 기름부음을 받다라는 단어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을 의미한다고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단어로 unction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성스럽게 구별되는 의식이나 치유의 의식으로 기름을 바르는 행위를 의미하고 anointing은 기름이나 기름진 물질들을 바르거나 문지르는 행위를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단어가 서로 호환되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이 그 의미들을 결합하여 성별의 의식으로 기름을 바르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이러한 의식들은 구약시대에 속하여 있으며 우리는 그 예들을 왕과 선지자의 기름 부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19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의 뒤를 이어 엘리사로 하여금 선지자가 되도록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시면서 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신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0장 30절에서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기름 부음의 예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직분으로 인하여 성별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맞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성스럽게 구별되어져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해 완전하게 기름을 부음을 받아 그것들을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성취하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성별 의식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자녀로 구별된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에는 물리적인 기름이 사용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름 부음에 있어 우리에게 무엇이 적용되었을까요?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선물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름이 기름 부음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름 부음에 사용될 수 있는 또 다른 물질이 있을까요? 엉션의 정의를 살펴보면 기름은 성별의 의식이나 치유를 위한 의식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치유를 위한 기름 부음에 대하여 생각해보면 그것은 아마 바르거나 문지르기에 적절한 물질, 아마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연고 종류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경에는 병든 자를 위한 기름 부음의 예가 기록되어 있지만 치유의식에서 치유연고를 사용한 예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치유연고가 상처에 바르거나 적용되는 방식은 어노인팅의 정의와 비슷하므로 그것이 사용될 수도 있다는 가정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어노인팅이라는 단어는 또한 향수와 달콤한 향신료를 사용하여 시체에 기름을 부어 장례를 준비하는 것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자신에게 부은 행위를 자신의 장례를 위한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도 역시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으신 몸 위에 바르려고 달콤한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에서는 기름 부음에서 사용된 물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기름 말고 어노인팅에 사용된 다른 유일한 사례가 성령님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기름 부음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집행한 일반적인 기름 부음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볼 수 있듯이 물리적인 요소가 개입되지 않은 이 기름 부음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도 기름 부어질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말씀 요한일서 2장 27절의 첫 부분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이 쓴 이 기름 부음은 믿는 자들을 위해 임하신 성령의 기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자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거룩한 자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자는 누구일까요? 방금 살펴본 고린도후서의 두 구절에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성자 하나님이신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는 바로 그 기름 부음에 사용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이 거룩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는 대개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며 그분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적 관계를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킬 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과 3장 3절에서도 이런 표현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16편 10절에서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16편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이곳의 거룩한 자는 바로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 거룩한 자는 칭호가 몇 번 사용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1장 24절과 누가복음 4장 34절에서는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한 두 구절이 있는데 모두 성자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베드로가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였고 13장 35절에서는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베드로는 이 칭호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저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한 사람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신약에서 이 칭호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곳에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거룩하신 자 성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째서 이 기름 부음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리고 16장 7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방금 읽은 두 구절의 보혜사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이 구절들을 니케아 성경의 필리오케 조항을 확증해 줍니다. 이 조항은 성령님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다는 내용을 답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주실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제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지식을 줍니다. 이 그리스도로부터 기름 부음의 효과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하여 완전한 지식을 갖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느 누가 모든 것에 대해 완전하고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지식은 전지함이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해석한다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전지함을 얻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본문 20절의 모든 것을 아느니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구절을 다른 영어 번역 성경에서 살펴보면 다양한 번역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렉셈 영어 성경과 NASB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You all know, 너희 모두가 안다 라고 번역하였고 ESB 성경에서는 You all have knowledge, 너희 모두가 지식을 가진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는 기름 부음을 통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지식이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You know all, 너희가 모든 것을 안다와 You all know, 너희 모두가 안다 라는 두 표현은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NIV 성경은 All of you know the truth, 너희 모두는 진리를 안다 라고 번역하였는데 이것이 이 서신의 문맥에 매우 들어맞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2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그것은 참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킹 제임스 성경의 20절 구절에 역시 맞는 해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여기서 모든 것은 모든 참된 것, 즉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서 사도 요한은 많은 적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며 그들이 한동안 교회 안에 있었으나 결국 교회를 떠났다고 썼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들, 즉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에 필요한 비밀스럽고 특별한 지식을 가졌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지식은 일반 신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비밀 지식을 사용하여 이 신자들을 교회 밖으로 유인해 자신들과 함께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절의 모든 것이 모든 진리를 의미한다면 사도 요한의 그의 글을 받는 독자들에게 그들이 구원에 관한 모든 진리를 이미 알고 있으며 더 이상 추가할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7절에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쓴 것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더 이상 구원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 다른 사람이 필요치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너희를 유혹하는 그 비밀스럽고 특별하다고 주장하는 지식은 복음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짓이 초래할 결과는 22절과 23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전 시간에 자세히 들여다본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교제를 잃게 되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비밀 지식을 통해 얻고자 했던 바로 그 구원에서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 신자들은 기독교 말씀을 고수하여야 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요한의 독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이유는 진리가 그들은 처음 하나님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은 복음의 본 메시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한 주요 전략은 바로 처음부터 들었던 복음의 메시지를 충실하게 따르고 붙잡고 있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메시지를 처음 들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그 순간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해 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 순간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울었던 그 순간 죄인된 자신의 죄사함을 위해 첫 번째로 기도의 간구를 드렸던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죄의 죄를 대신 지고 저를 구원해 주실 주 예수님이 제게는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그 순간 바로 그때가 여러분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가장 분명하게 들렸던 때였을 것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다른 것들로 오염되지 않은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한 순간이었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구원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이 가장 분명하게 보였던 때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때였습니다. 그때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이 가장 분명하게 보였던 때였으며 그래서 그때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배우고 자라면서 여러 신학적인 논란에 휘말리게 되어 복음의 본질을 잊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공부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하나님에 대해 배우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우리가 처음 듣고 깨달았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매우 명확했는데 삶의 여정을 계속하면서 그 나아가고자 하던 목표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다음 발을 내딛는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항상 고개를 숙이며 걸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가지만 그 길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걷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항상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고 발걸음을 확인하며 확인하려 고개를 숙일 때에도 항상 푯대를 확인하며 그것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 들렸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하며 그래서 유혹과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그 메시지를 따르며 그 복음의 약속인 영생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첫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 복음을 잊지 마십시오. 25절의 진술이 단순히 독자들에게 영생의 약속을 직상기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서신의 문맥을 고려하면 사실 그것은 적그리스도들에 대한 반박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했으며 그들의 구원의 비밀스러운 지식이 일반인들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영생의 약속을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어느 누가 조건이 붙어있는 약속을 제시한다면 그 약속이 실행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도 분명히 명시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만약 그리스도께서 영생이라는 조건부적 약속을 제시하였다면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들도 분명히 명시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비밀 지식이 진짜라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분의 가르침에 포함시키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마치 여러분이 집을 샀고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뒤 부동산에 가서 열쇠를 받으려 하는데 그 부동산 중개인이 열쇠를 앞에 두고 여러분에게 이것을 실행시킬 마법의 단어를 말해야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가 플리즈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일일 것입니다. 영생은 그리스도께서 주셨고 그것은 복음의 메시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다른 무엇도 할 필요가 없이 그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영생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비밀 지식도 선행도 연옥을 벗어나기 위한 면제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sola fide, 오직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처음 받아들인 복음의 메시지 안에 담겨 있던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본래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고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메시지를 붙잡고 고수해야 합니다. 그 메시지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합니다. 믿는 자의 그리스도의 연합, 그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있는 abide, 거하다 라는 단어는 여러 번 등장하며 사도 요한은 이 단어를 아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영구히 머무다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메노라는 이 단어는 24절에서 3번 등장하지만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한 번만 거하다 라고 번역되었고 나머지는 남다, remain, or 계속하다, continue 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반면 NASB에서는 세 번 모두 abide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27절에서는 두 번, 28절에서는 한 번 등장합니다. 저는 이 동사가 처음 등장한 24절과 28절의 사용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두 구절 모두에서 헬라어 단어는 명령어, 명령형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주로 지시나 명령을 내릴 때 사용됩니다. 24절에서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라는 표현으로 요한의 명령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영구히 머물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28절에서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라는 표현으로 독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영구히 머물라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죄인인 우리가 이렇게 행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 없는 삶과는 반대되는 경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는 최선을 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멀어지며 회개를 통해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어렵고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긍정적인 동기, 그의 재림에서의 확신. 요한은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명령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며 이 명령에 동기를 추가했습니다. 첫 번째 동기는 긍정적인 동기로 그의 재림에서 우리가 확신과 담대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림하실 때로 번역된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가 아니며 헬라어로 중요한 인물의 실제 출현이나 도착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 저자들이 이 단어를 예수님의 재림에 있기 때문에 이 단어는 사건에는 전문 용어가 되었습니다. 헬라어 본문을 연구해보면 요한이 단어를 가지고 언어 유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confidence, 확신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파르레시아 담대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파루시아, 즉 재림 때 파르레시아,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우리가 그분을 만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입니까? 아니면 수치심으로 맞이할 것입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날 것입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후회로 만날 것입니까? 요한은 그의 어린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담대함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매일의 삶의 삶 속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매일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에 대한 기쁨과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분과 영원히 살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과 영원히 살고자 하는 소망은 어떻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이번엔 부정적인 측면 그분의 강림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은 부끄러움의 부재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분의 파루시아 재림에서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고자 노력하지만 실패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분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강림을 생각할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너무나 많은 일을 해주신 주님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조차 다하지 못했다는 부끄러움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 사탄의 공격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자격이 없다고 속삭이며 그리스도를 믿을 가치가 없다고 말하며 너무 부끄러워서 그분께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말아야 한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공격은 교묘합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사탄을 예배하지 않더라도 그분은 목표를 잃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 해도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사탄은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너무나 부끄러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낀다면 우리가 한 잘못들이 아무리 커다란 것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 항상 거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의심이 몰려올 때 실패하고 죄를 지을 때 실패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만날 확신을 얻고 그분을 만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악하다고 생각하든 상관없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것임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구절은 그분이 몇 번의 죄나 어떤 종류의 죄를 용서하실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하다고 생각하든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존재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이 그분의 약속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용서가 거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가 너무 심각하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비기독교인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이 자신이 아닌 자신을 그렇게 만든 모든 상황 탓이라고 핑계대며 자신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사고로 나아가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 메시지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명확하며 신실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으시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께의 회개는 영원한 생명으로 보답받을 것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신적 기원 29절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영적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의 마지막 절로 넘어가면 이 구절이 2장 전체가 다루고 있는 주제와는 다소 다른 내용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성도의 영적 기원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전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며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시라는 건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의로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메리엄웹스터 사전에서는 의로움의 신적 또는 도덕적 법에 따라 행동하며 죄나 죄책감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간단히 말해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29절은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출생이 육체적인 출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는 육신의 부모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출생은 영적인 출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5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 거듭난 영적 탄생이 있어야만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출생의 증거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적 탄생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거듭난 후 행하는 모든 일이 항상 의롭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의를 행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려는 노력에서 여러 번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거나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므로 곧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물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남아있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실패할 때조차라도 여전히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의로 인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부족한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이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는 인간적인 노력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압니다. 이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출생 시 부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실패할 때마다 스스로 의심하며 나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처음 들었던 복음의 메시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서게 했던 그 믿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신학적 논쟁이나 어려운 교리에 마음을 얽매이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여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분의 파루시아 재림에서 그분을 대면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 가운데 혹시 그분의 재림에서 믿는 이들과 동일한 담대함을 갖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이 여러분에게도 값없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담대함을 갖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나중에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